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사회복지조사론 강의 노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핵심적인 질문들을 좀 같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되게 복잡한 문제들 많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지 오늘 그 실마리를 찾아보죠.
네. 그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인식론, 그러니까 앎에 대한 철학적 탐구,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지식이라는 게 뭔지, 또그 지식은 어떻게 얻어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과학적이라고 부르는 그 지식 탐구 방식은 또 뭔지. 특히 이제 사회복지라는 그 맥락에서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한가? 이걸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연역법, 귀납법 이런 익숙한 개념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할 기회가 될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념만 딱딱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들이 서로 막 어떻게 연결되고 또 사회복지 연구나 실천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그 강의 노트 앞부분에도 되게 강조되어 있던데 지식이란 거 근본적으로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역시 아는 것, 앎의 상태,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인식론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지식이 과연 객관적인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 그 자체냐, 아니면 실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 빌리프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자료에서도 보니까 후자의 관점을 좀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지식은 실제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어떤 정당화 과정을 거쳐서 믿게 된 내용이다. 뭐 이런 거죠.
아,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냥 객관적인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막 구성하고 믿는 거라면, 그럼 지식은 절대 불변이 아니라 계속 변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옛날엔 진리였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은 상대적이고 또 잠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천동설이 이제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식도 크게 보면 한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적 지식이에요.
합의적 지식.
네. 사회 구성원들이나 전문가 집단이 오랫동안 검증하고 동의해서 아, 이게 사실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지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DNA 구조를 현미경으로 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과학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그 존재랑 구조를 알죠. 이런 게 합의적 지식인 거죠.
그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직접 겪어서 아는 거겠네요?
네, 바로 경험적 지식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관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아, 이건 사실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
아하.
뭐 뜨거운 난로에 손대는 아프다 이런 거 직접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세상 모든 걸 직접 경험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합의적 지식에 크게 의존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두 지식이 그냥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막 상호작용하고 보완하면서 우리의 앎을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사라면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경험, 즉 경험적 지식을 잘 들으면서도 관련된 연구나 이론 같은 합의적 지식도 참고해야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 지식의 본질이랑 습득 경로를 이해하는 게 세상을 보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 중요하겠네요. 강의 노트에서는 이 세상을 보는 틀을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던데요.
네.
마치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인식론적 패러다임. 이게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탐구해야 한다고 믿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관점, 신념 체계,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접근 방식에도 여러 패러다임이 있는데, 여러분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 세 가지요?
네. 물론 뭐 학자마다 분류 방식이나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처럼 뭐딱 하나의 정답, 이게 있는 분야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떤 패러다임들이 소개되었나요?
첫 번째는 실증주의, 퍼지티비즘이에요.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방법하고 제일 가깝다고 여겨지는 관점이죠.
아, 실증주의?
네. 사회 현상에도 자연 현상처럼 뭔가 객관적인 법칙이나 인과관계 이런 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적인 관찰, 또 논리적인 추론, 이걸 통해서 발견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네.
측정 가능한 데이터나 뭐 통계 분석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사회 현상이나 사람 마음을 전부 다 객관적인 법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행동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인 해석주의, 인터프리티비즘이 등장하는 거죠.
해석주의요?
네. 해석주의는 사회현상의 어떤 객관적인 법칙 발견, 이거보다는 그 현상에 담긴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중점을 둬요.
아, 의미요?
네, 사람들이 자기 행동이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 그 사람들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이걸 좀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거죠. 그래서 뭐 심층 면담이라든지 참여 관찰 같은 방법들이 주로 활용되고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이면에 있는 생각, 감정, 사회적 맥락은 뭘까? 뭐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실증주의가 약간 무엇과 얼마나에 가깝다면 해석주의는 왜랑 어떻게 더 집중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패러다임은 뭔가요?
비판주의입니다. 이 관점은 단순히 현상을 뭐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사회에 내재된 어떤 권력 구조, 불평등, 억압, 이런 문제들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변화 추구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강의 노트에도 나온 알코올 중독 사례 있잖아요.
아, 네네.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도덕성 문제, 이걸로만 딱 치부하는 게 아니라 혹시 빈곤, 실업, 뭐 사회적 소외,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중독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막 질문하고 파헤치는 거죠.
아, 그 예시 정말 인상 깊었어요. 딱 와닿더라고요. 비판주의는 사회적이나 인권 문제랑 직접 연결되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한 관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삶을 개선하려는 그런 사회복지의 가치랑도 딱 맞닿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연구나 정책 개발 또 실천 현장에서 이 비판주의적인 성찰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곤 하죠.
네.
물론 뭐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연구 주제나 목적에 따라서 연구자가 어떤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할지 아니면 여러 관점을 통합할지를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에 따라서 진짜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강의 자료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참된 지식으로 만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언급하던데요.
네. 이게 재밌는 게 과학, 사이언스라는 단어 어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라틴어 사이엔티아, 그리스어 에피스테메. 이게 다 지식, 논리지를 의미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랑 지식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죠.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적 방법은 주로 논리실증주의, 로지컬 포지티비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 과정,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지식을 구축하려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체계적인 접근?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얻어진 과학적 지식조차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타당하며 확률적인 지식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아, 잠정적이고 확률적이다. 그 단어가 핵심이군요. 그럼 과학적이라고 해서 이게 100% 확실하고 절대 안 변하는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현재까지의 증거와 논리에 비춰볼 때 가장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나 더 나은 설명이 나타나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죠.
아...
그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가 있었는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반증됐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요. 모든 과학 이론은 반증 가능성, falsifiability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칼 포퍼의 주장과도 연결되고요. 또 사회 현상은 워낙 복잡해서 A이면 반드시 B이다. 이런 결정론적 법칙보다는 A이면 B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의 확률론적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강의 노트에서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도 언급됐던 것 같아요.
과학 지식 발전이 그냥 객관적 증거만 쌓이는 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네. 코는 과학의 역설을 볼 때 지식 변화가 점진적인 축적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과학적 공동체가 공유하는 패러다임의 어떤 혁명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혁명적인 전환이요?
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변칙 사례들이 막 쌓이면 과학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확 바뀐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 지식조차도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그 과학적 방법의 특징으로 논리성, 경험적 검증 가능성, 뭐 일반성, 간결성 이런 것들이 강의 자료에 쭉 있었는데 그중에서 상호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라는 개념이 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보통 과학하면 객관성을 떠올리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 같기도 하고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완벽한 객관성,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는 사실 특히 인간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상호주관성은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과학적인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뭐냐면 연구자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배경, 가치관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연구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따르면 누가 연구를 수행하든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하, 누가 하든 비슷하게?
네, 즉 연구 과정이랑 결과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반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해볼 수 있게 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 그게 상호주관성이군요.
네.
근데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엄격하게 따르려고 해도 결국 연구하는 건 사람이니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죠. 강의 노트에서도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회복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정보를 접할 때도 이런 오류들을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자료에서 강조된 것 몇 가지만 보죠. 첫째는 부정확한 관찰이에요. 우리의 오감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고 주의력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거나 잘못 기억하기 쉽죠. 뭐 사회복지 상담 장면에서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인 신호 같은 걸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찰 기록지나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때로는 여러 관찰자가 교차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몇 가지 사례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거, 이것도 진짜 하나 노력 같아요. 내가 아는 노인 몇 분 스마트폰 잘 못 쓰던데 역시 노인들은 다 디지털 기기 약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도한 일반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주 소수의 제한된 경험이나 관찰 결과를 전체 집단에 막 적용하려는 오류죠.
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말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섣부른 일반화는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크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보거나 기억하는 경향, 이것도 문제겠네요.
네, 선별적 관찰이라고 하죠.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 기대에 맞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주목하는데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믿는 연구자가 그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만 막 찾고 부정적인 결과는 간과하는 경우, 이게 객관적인 현실 파악을 방해하는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죠.
논리적인 오류 중에서는 그 도박사의 오류가 기억에 남네요. 서로 독립적인 사건인데 마치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번 시험엔 꼭 합격할 거야. 지난번에 두 번이나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비슷한 오류일까요?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시험은 로또랑 달리 노력이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고 믿는다면 그건 도박사의 오류랑 유사한 비논리적 추론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외에도 주장의 내용 대신에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대인 논쟁, 에드호미넴이라던가 상대방 주장을 왜곡해서 반박하기 쉽게 만드는 허수아비 논박, 스트로맨 같은 비논리적 추론들도 일상 대화나 토론에서 흔히 발견되죠. 이런 오류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너무 강하게 개입되는 것도 객관적인 이해를 방해할 수 있겠고요. 또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성급한 종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해 과정에서의 자아 개입, 그리고 성급한 종결, 이것도 모두 경계해야 할 오류예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가치지향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자나 실천가가 자신의 가치관을 객관적인 사실 판단과 혼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쉽고 빠른 답을 찾고 싶은 유혹을 좀 이겨내고 충분한 정보 수집과 탐구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조심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꼭 이렇게 엄격한 과학적 방법으로만 지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과학적 방법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경보를 통해 지식을 얻죠. 이런 방법들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 방법에 비해서 오류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전통을 들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관습이나 믿음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변화를 가로막거나 비합리적인 관행을 지속시킬 수도 있고요.
전문가가 그렇다는데 아, 그 유명한 학자가 쓴 책에 나와 있어 하면서 권위 있는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바로 권위, 어토리티에 의존하는 방식이죠. 부모님, 선생님, 의사, 뭐 특정 분야 전문가들 이런 권위를 가진 인물의 말이나 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직접 검증할 순 없으니까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또 특정 분야의 권위가 다른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또 권위자의 의견이 때로는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하고요.
논리적인 근거는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직감에 의존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사회복지사처럼 사람 많이 대하는 직업은 경험이 쌓이면 그런 직감이 발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관 말씀이시죠? 네. 명확한 추론 과정 없이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느낌이나 통찰을 통해서 무언가를 안다고 느끼는 방식입니다. 숙련된 전문가의 직관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해요.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어떤 암묵적인 지식이 발현되는 경우죠. 하지만 직관은 개인의 편견, 감정 상태, 선입견 이런 거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왠지 느낌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죠.
네.
직관이 떠올랐을 때 그걸 하나의 가설로 삼아서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를 찾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니 뭐니 해도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지식 습득 경로 아닐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 검색해보니까요.
그렇죠.
강의 노트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편리하긴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대중매체, 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 정보원 중 하나죠. 뉴스,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등 접근성은 엄청 높아졌는데 그만큼 정보의 질이나 정확성, 객관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잘못된 정보, 왜곡된 뉴스, 특정 의도를 가진 선전 같은 게 너무나 쉽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정보원이 신뢰할 만한지, 제시된 근거는 타당한지, 다른 관점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전통, 권위, 직관, 대중매체 모두 우리 삶에서 나름의 역할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개입이 중요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반드시 과학적 검증 과정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은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야인데요. 자연과학이랑은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를까요? 아무래도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건 자연현상 연구하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사회과학 연구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은 주로 물질세계, 생명현상 같은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죠.
네.
통제된 실험 같은 걸 통해서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예측하는 걸 주요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위, 생각, 감정, 그리고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을 탐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각자 고유한 주관성, 의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또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끊임없이 변화하죠.
아, 그래서 강인호트에 나왔던 그 참치캔 뚜껑에 손을 베인 사건? 예시, 그게 딱 와닿았어요.
네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캔 따다가 조심 안 해서 다친 거지 하고 개인 부주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야, 캔 뚜껑 디자인 자체가 날카롭고 위험하게 만들어졌잖아. 이건 제품 설계나 안전 기준의 문제야. 이렇게 사회 구조나 제도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관점에 따라 원인 진단이랑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동일한 사회 현상이라도 어떤 이론적 관점, 즉 패러다임을 적용하느냐, 또 무엇을 중요한 변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해결책 모색 방향도 달라집니다. 개인의 문제로 보면 뭐 상담이나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구조의 문제로 보면 제품 디자인 변경이나 관련 법규 강화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처럼 인간과 사회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며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탐구를 포기할 순 없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엄밀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복잡한 현실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복잡하기 때문에 더더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과학적 탐구의 핵심적인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학창 시절에도 정말 많이 들었던 개념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두면 좋겠네요.
네. 연역법, 디덕션과 귀납법, 인덕션.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추론 방식이죠. 먼저 연역법은 흔히 탑다운 방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반적인 원리, 즉 이론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가설 설정, 관찰 또는 실험을 통한 가설 검증,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론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네. 이미 존재하는 이론이나 법칙에서 출발해서 그 이론이 특정 상황에서도 적용될 거다라는 예측, 즉 가설을 세우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죠.
네.
가장 유명한 예시가 3단 논법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이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전제 관찰.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 검증. 뭐 이런 방식.
아하.
연역법은 기존 이론을 검증하고 예측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론에서 출발해서 현실을 검증하는 방식이군요. 그런데 강의 노트에서 지적한 것처럼 너무 기존 이론에만 갇혀서 생각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이론을 굳게 믿고 검증하려고 할 때 우연히 흰 까마귀를 발견해도 저건 까마귀가 아닐 거야, 다른 색이겠지 하고 이론에 맞춰 현실을 왜곡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연역법은 기존 이론의 틀 안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현상이나 이론의 한계를 발견하는 데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기존 패러다임이 안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죠. 말씀하신 흰 까마귀 사례처럼 이론과 맞지 않는 예외적인 증거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럼 귀납법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이겠네요.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출발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귀납법은 인덕션은 버럼업 방식으로 다수의 구체적인 관찰, 관찰된 사실들 속에서 패턴이나 규칙성 발견, 잠정적인 가설 또는 결론 형성, 일반화된 이론 구축,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관찰에서 이론으로.
네. 여러 개별 사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나 경향을 파악해서 이걸 바탕으로 보다 일반적인 원리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관찰한 까마귀 A는 검다, B도 검다, C도 검다, 수많은 관찰,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잠정적 결론 이론, 이렇게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보편적인 명제를 도출하는 방식이죠.
네.
귀납법은 기존 이론이 부족한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거나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주로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와 관련이 깊고요.
그런데 귀납법은 좀 애매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까마귀를 도대체 몇 마리나 관찰해야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관찰된 패턴을 해석하는 방식도 연구자마다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더 크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귀납법의 대표적인 한계점들이죠. 첫째, 귀납의 문제, problem of induction이라고도 하는데 제한된 수의 관찰 사례만으로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냐는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검은 까마귀를 봤더라도 아직 못 본 흰 까마귀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그래서 귀납적 결론은 필연적으로 확률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아하.
둘째,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된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나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연역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럼 결국 연역법이랑 귀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과학적 지식 탐구 과정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호 보완적.
네. 과학의 수레바퀴, Wheel of Science라는 비유가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요. 귀납적 관찰을 통해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이 형성되고 이론 생성, 다시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그 가설이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관찰과 이론 수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이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아, 수레바퀴처럼 도는 거군요.
네. 실제로 많은 연구, 특히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 연구, 믹스드 메소드 설계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네.
연구 질문에 대해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 각 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틀인 패러다임, 또 과학적 지식탐구의 의미와 특징,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오류들, 그리고 과학적 논리의 두 기둥인 연역법, 귀납법까지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따라가면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른 내용들은 사회복지 조사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인식론적, 방법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정보와 연구 결과들을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한계, 그리고 이면에 깔린 가정까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식이라는 게 완성된 형태로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은 알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살펴봤듯이 과학적 지식조차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잠정적이고 때로는 특정 시대나 공동체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앞으로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비판적인 정보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전문가의 권위나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식 앞에서 말이죠.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논의한 이런 과학적 방법과 지식탐구가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증거기반 실천, Evidence-Based Practice이라는 중요한 모델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료 공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